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반복적인 내용과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에 참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이 필요한지 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그래서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건지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건지, 또 그런 아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도 그동안 살펴보았던 다른 본문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또 시인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 또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표제에서 밝히듯이 오늘 이 보는 이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심히 아파하며 라는 말은 원문을 보시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런 아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아픔만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죽는 것처럼 초죽음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고통이 마음속에 찾아왔고, 그래서 또 5절을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다윗에게 이르렀고 공포가 그를 덮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공포가 다윗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6절에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머무른다고 합니까?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있어서 광야에 날아가서 그 폭풍과 그 광풍을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참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비둘기가 되어서 광야에 있는 피난처에 가서 폭풍과 이 모든 고통들을 피하고 싶어 할 만큼 그 어떤 절망적인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사실 파라다이스가 아니죠. 인적이 드물고 어떤 도시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광야는 광야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로 간다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너무 퍽퍽한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독초들이 무성하고 정갈과 독사와 피에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쩌면 이런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에라도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싶어 할 정도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절망시키는 것은 원수의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 원수의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수많은 대적의 규모가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아파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이 백전노장의 다윗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이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원수들의 소리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함이나 또 꾸며낸 말들, 그리고 독설과 저주가 마치 자신에게 죄가 되어서 다윗이 마치 그런 죄들을 지은 것처럼 모함하고 꾸며내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또 이 시인이 아파하는 이유는 어떤 성 가운데 죄와 강포가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아픔은 그저 자기가 모함을 받고 욕설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욕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성 안에 온갖 강포와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일곱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라고 강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아픔과 고통들 참 많이 경험하고 느끼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통이지요. 내 문제, 어떤 나의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참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아픔, 또 이 시대의 아픔, 이 나라의 아픔, 열방의 아픔, 전 세계의 아픔이 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어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기도의 분량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들이 좀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 때문에 시인이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에 말씀과 거룩과 진리가 가득해야 할 바로 그 땅에 죄와 강포가 가득한 것이 지금 시인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시인에게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문화들,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또 그것을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나의 문제,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또 나의 취업,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것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하는 것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명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시인의 동료, 친구, 친우이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어쩌면 시인이 이렇게까지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악과 죄와 강포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겁니까? 친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친구가 이 모든 악과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경험하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또 여러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중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참 큰 흔적과 상처를 가슴과 삶에 만들어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아픔은 우리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참 두렵고 몸이 덜덜 떨리는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3년 동안 가룟 유다랑 다니시면서 가룟 유다를 섭섭하게 대하시고 좀 홀대하셨으면,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홀대했으면 최후 만찬에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모두가 다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뭐 눈을 흘기고 했을 건데, 제자들은 주님 정가요, 주님 정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배반당할 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뒤따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성도의 귀함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해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대적하심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그 신음과 고통을 쏟아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픔과 슬픔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한 확신이 밀려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믿음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아픈 이유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토설하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리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현저하게 다른 것 우리가 봅니다. 앞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하는데 그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마음속에 없었던 믿음, 마음속에 없었던 소망들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확신이 밀려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근심과 고통이 밀려올 때 사람들 붙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 말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또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는 것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후회가 생기고 말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우리를 더 짓누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말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열고 마음에 있는 생각과 아픔을 털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통해서 기도한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적들의 음모에 똑같이 음모로 맞서거나 폭력이나 악을 절대로 모방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토설할 때 성도의 삶 속에 너무나 견고한 확신과 변화된 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요법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시원해지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분의 반응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담력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혼자 마음에 끙끙 앓고 있을 때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고통과 슬픔을 끄집어낼 때 우리의 마음에 놀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능력과 확신, 소망과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고통과 공포가 그대로 있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심령에 기쁨과 위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수고를 푸는 축복의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지속적이며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감사와 또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기도에 들어갔는데 누구에게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 땅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털어놓았는데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큰 담력과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낼 동력 또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바꾸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를 우리가 누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담력과 용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시대를 바꾸어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가 변하여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경험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